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얼마 전에 이 영적인 부흥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많은 환우들의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했던,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 기도의 운동이 수요 오전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수요일날 보니까 많으신 성도님들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한 금요일날 함께 모여 짧지 않지만 많은 시간 할애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믿기는 이 기도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분명히 변화시키십니다. 초대교회도요 교회가 무릎을 꿇었을 때 바울과 실라를 옥죄했던 그 감옥이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진행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분 정도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분 기도하는 것, 1시간 기도하는 것, 아니 더 이상,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실은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대답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소위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이걸 좀 우리가 세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발받고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다 다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늘에 계신 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리바이가 적용되는 존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형사들이 취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린 공간에도 제한을 받고 시간에도 제한을 받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한이 없으세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 구애를 받고 한정시킬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첫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는 안 계시고 내 옆에는 안 계시고 저 멀리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요, 늘 안타깝고 제한적인 그 상황 가운데 늘 힘들어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요,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 우리의 삶은 항상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그 한계와 제한을 능히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우리가요 한계 속에, 때로는 제한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 길이 막혀 그 제한된 삶 속에서 이 무제한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귀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이 6장 바로 전에 산상수훈 5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산에 올라가서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닫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신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좀 위급한 그런 순간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저도요, 아들을 키울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수영, 여름에 더우니까 수영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어리니까 뭐 튜브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쏙 빠지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팔에다 걸치는 요거, 이렇게. 여기다 해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애가 둥둥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튜브가, 이 팔에 거는 튜브가 있으니까 애가 뜰 것이다. 보니까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딴 곳을 쫙 보고 딱 봤더니 튜브만 있고 애가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애가 물에 잠겨 있는 게 보이는데 막 급히 갔죠. 그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위를 보면서 발을 막 이루고 있어요. 살려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탁 올렸어요. 그때 얘가 딱 나왔더니 팍 그러더니 자기도 살았다. 이제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수영장에 안 들어가요. 물에를 안 들어갑니다. 그게 좀 이게 아픈 상처로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했는 게 뭐냐면 먼저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요. 들어와, 들어와. 근데 얘가요, 맨 처음에는 쭈삐쭈삐 하다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계속 들어와, 들어와 하니까 얘가 뛰어들어요. 팍 뛰어드는데 그걸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또 물에 떨어질까봐 제가 그 떨어지는 거를 딱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아무 데서나 막 뛰어들어요. 그럼 제가 거기 가가지고 걔를 구해내는 그런 일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왜 기도의 물에 뛰어들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강물에 푹 잠기고 뛰어들지 못할까요? 혹 우리 안에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이 회의들이나 근심이나 그런 걱정들, 실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막는 것은 아닙니까? 혹 내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아니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하나님 앞에 급할 때만 기도하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 기도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그 기도의 물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름을 외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원어적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셨어요. 일부러 쓰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라는 개념과 내 것이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소개할 때, 우리 새신자나 누구한테 소개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김덕신입니다. 이 옆에 있는 여자분은 제 아내입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 아내고요. 저 옆에 있는 아들이 우리 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많은 부분에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내 집도 아니고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차예요. 우리라는 개념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우리라는 개념도 실은 나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이 우리라는 개념의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내 아버지냐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인가를 분명하게 가르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요, 특별히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자매로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내 옆에 좌우에 있는 그분들이요. 실은 우리가 대화도 잘 나누지 않지만 실은 그분을 잘 알 수 없는 분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아버지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그 사람은 제외하고 나만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찬양대 쪽에서요, 이쪽에서 같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실은 우리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1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2부, 3부에 드리는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소통도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대응 장로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우리라는 개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EM, 우리 영어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따로 드리기 때문에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구석구석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라는 이 개념 가운데 그 사람들을 내 기도의 바운드리에 하나 둘씩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한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왜 이렇게 나만 보면 그 사람 시험거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도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누구냐면 나는 한번 말하고 한번 생각하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분이 실은 제일 무서워요. 왜요? 한번 결정하고 한번 안 보기로 했으면 절대로 안 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고,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예요. 공동체로서의 나가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기도의 짐을 내가 잔뜩 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딱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뭐부터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 상황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 말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때 탄식처럼 나오는, 깊은 심중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요. 그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한정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그 이름,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로 축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가만히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아버지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내실은 침묵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분이고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20분이 지났고 어떤 때는 1시간이 지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같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흐른지 모르는, 실은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왔어요.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앞에 앉아 기도의 만문을 열면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지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위에서 내 상황을 보고 정말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정말 죽겠다, 죽는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오늘도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이냐 이리저리 그 핸들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분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의 이 모든 짐들이 풀려지고 나의 발목을 잡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 풍경 가운데서는, 풍토 가운데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읽어봤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종교나, 아니 지금 이 시대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그 절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절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나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며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게 뭐냐면, 보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절자제 되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요,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라고 부를까?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뼛쭈뼛 의심하며 그분 앞에 나가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기도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날랐어요. 다 탕진하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다가 참지 못해서 너무 배고파서 누구 집으로 오냐면 아버지 집으로 와요. 그 집에 가면 밥 한 끼라도 좀 얻어먹을까? 그 아들이 터벅터벅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상거가 뭔데? 눈에 봐도 저게 내 아들일까? 누굴까? 볼 수 없는 그 멀리에서도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보고 상거가 멀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 벗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빼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밥 한 끼 때우는 정도로 한 끼 정도 채워주는 그런 채움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오는 그 아들, 아버지인 내 것이 모두 다 그 아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탕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그 기도의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그 아버지 아니십니까? 중학교 들어간 제 아들이요,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요.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더라고요. 아빠, 돈 얼마 벌어? 초등학교 때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녀? 아, 그래서 제가 그때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얼마 안 됐어요. 중학교 이제 8학년짜리가 저한테 묻는 질문이 돈 얼마 벌어요? 그래서 내가 얘가 드디어 이제 머리가 좀 커지더니 경제적인 관념이 하나둘씩 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많이 벌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분히 벌어. 그때 또 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걱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왜? 그게 뭐라고 했더니 아빠 정말 걱정이 없으면 로봇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중학생이 무슨 로봇을 사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그 로봇가 그런 로봇가 아니야.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딱 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니어처 피규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자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너무 비싸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돈 많이 먹을 문제 없으면 요거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살려고 용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아무리 모아도 이거 살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보고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기름값이 4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우리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 자녀들이, 아, 아빠, 요즘 기름값이 올랐는데 너무 힘들지? 그러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로 나갈 때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이걸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는 내가 사줄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과연 이거예요. 과연 내가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내 입술에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누려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실까? 아니면 혼나는 거 아닐까? 실은 그런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로서 택함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아답트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예, 담대히 나아가고요. 담대히요. 이 담대히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 이런 담대히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뻔뻔함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뻔뻔하게 나가래요. 로봇을 사달라는 그 아들처럼 뻔뻔하게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나한테 나올 때 뻔뻔함으로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돌아보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삶,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기 전까지의 그런 상황,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뻔뻔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터벅터벅 걸어 그 보좌의 문을 열고 당장이라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 내 아들이고요. 부족해도 내 딸이에요. 실패를 해도 내 자녀고요. 쓰러져도 내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죽을 날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남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라. 그 신앙은 우리 혼자 가는 신앙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들, 여기도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 하나 못해주고, 아니, 더 못해준 게 실은 더 미안해요. 실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만 품으면요 우리가 못 이룰 게 없어요. 내 쓰러진 모습 보고 창피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럴 일이 없어요. 내 자녀를 보고 왜 저럴까 그렇게 의심하고 아파할 일이 없어요. 사업의 문이 안 열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원으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그 소식을 받아듣고 여론 쓰러지셨나요? 아니요. 일어서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으로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